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악수도 하시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주보 뒷면에 있는 그 오늘 설교의 순서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또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도전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지난주 이 네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세력,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네 가지 세력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총두목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그러면 루시퍼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 루시퍼는 한때 계명성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된다. 엄청난 수가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뒤에 이를 갈고 있던 루시퍼는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없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지은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로 떨어집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후의 상황은 사단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뒤집혀졌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획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뜻밖의 치명타를 입었던 사단은 그 이후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는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그 두 가지에 매달리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어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선교하면 지독하게 방해하면서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더 이상 자기 세력 안에 있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게으르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천을 공격하는데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 마귀는요 간계를 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매력적인 유혹. 사단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뱀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사단은 매우 매혹적인 가면을 쓰고 접근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은교회 그리고 선교지 곳곳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 왜 넘어가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흠모함을 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이 매혹적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간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간질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니까 이 연결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단은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말 하나님이 그랬느냐? 라고 물으며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의심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만 인생이 힘들고 답답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봐. 나를 편애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더러, 그 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뱀이 유혹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안 막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설교 들을 때 졸게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편집된 하나의 문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건강, 성공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매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거짓된 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간질하기. 세 번째, 분열의 영. 사단의 간계의 세 번째는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동시에 분열의 영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먹잇감은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가정을 깨어지게 합니다.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게 합니다. 교회가 서로 반복하게 합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게 합니다. 서회가 교회가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세 번째 간계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어서 시험거리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귀들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초대교회에 발생했는가? 교리 논쟁이 생겼습니다. 마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혹은 어떤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했는데도 교회가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작전을 바꾸는데 아주 불필요하고 아주 의미 없는 교리 논쟁에 말려들게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 교리 논쟁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교회 그 옛날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그 예화인데,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화들을 많이 쓰시죠. 교회에 피아노가 한 대 들어왔는데, 피아노가. 한 분은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두자 그러고, 한 장로님은 피아노를 강대상 아래에 두자 하고, 그걸로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어진 얘기. 그래서 정말 교회가 깨졌는데, 나중에 세월이 한참이 지나서 다시 그 장로님들이 만난 거죠. 이렇게 그때 누가 위에 올리자고 했고 누가 밑으로 하자고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큰 것인 것처럼 얘기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취재를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런지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단의 간계 네 번째, 게으름의 습관. 사단이 즐겨 쓰는 습관, 그 전략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혹은 우리에게 미뤘다가 다음에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다. 그러나 오늘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내일 해라. 아이들은 대학 보내고 해라. 삶이 안정되고 해라. 은퇴하고 나서 해라.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단의 그럴듯한 논리에 속아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루하루 미룹니다. 또 있습니다. 사단은 미루도록도 만들고요. 또 비본질적인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로 하여금 이것저것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앉게 만듭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변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면 희한하게도 현실의 복잡하고 바쁜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단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놓치지 않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도와 예배 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상하게 우리 생각에 주일 예배 한 번 안 가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집에서 쉬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냥 새벽에 잠자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상하게 다른 곳에 유혹 안 받아요. 그 한 시간인데 그 한 시간만 안 하면 마치 내 문제가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 같고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안 하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도와 예배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급한 일로 먼저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막아도 못 막습니다. 그 쫓기는 시간, 그 정말 바쁜 시간 가운데 언제 그것을 막습니까? 그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신이 나간 것 같죠. 아니, 지금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이 볼 때는 정신이 난 것 같아도. 그래서 교회에서 한숨 쉬기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살리고 그 은사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의 습관은 사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사단의 관계 다섯 번째, 리더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 사단은 영적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서로 상대편 장군과 장교들을 먼저 제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상대편 에이스를 집중 경제합니다. 사단은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볼링을 우리 교회 잘 치시는 분 있죠. 볼링 칠 때 킹핀을 쓰러뜨리면 다른 모든 핀들이 연쇄 반응으로 쓰러지듯이 사단도 리더를 넘어뜨리면 수많은 양떼들이 동시에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라도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영적 리더입니다. 무엇이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예배 인조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돈 문제로 죄지게 만들고 가정이 끼어지게 만듭니까? 물론 각자의 인간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어떤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사탄교 신자들은 영향력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의 타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사탄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 예배 인도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선 형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공적 기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영적 리더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사단의 관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 다섯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안 보고. 매력적인 유혹. 두 번째, 이간질하기. 세 번째, 분열의 영. 네 번째, 게으름의 습관. 다섯 번째, 리더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 잊어버리실까 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섯 가지. 안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오늘 설교를 못 따라가실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섯 가지. 안 보고 그냥.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보고. 저 보고. 이번 주에 제일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거죠, 지금? 자, 첫 번째 뭐죠? 매력적인 유혹. 두 번째, 이간질하기. 세 번째, 분열의 영. 네 번째, 게으름의 습관. 다섯 번째, 리더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 그런데 이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지점을 공격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딱 방어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이 다섯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네 군데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공격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단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공격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우리의 것 아닙니다. 그 중에는 우리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불신, 낙담,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공중 누각을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런 생각들을 딱 우리가 붙잡으면요, 혹은 붙잡히면 그 생각들이 우리를 아주 절망적이고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좌절과 열등감과 그리고 죄책감뿐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생각대로라면 나는 가정이고 사업이고 목회고 다 팽개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 생각대로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은 후에 활동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사렌탑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보아야 할 것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여러분 바보 이반이라고 아십니까? 바보 이반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은 그 꼬리를 잘 봐야 됩니다. 앞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제 끝 결론을 잘 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보면 그게 나를 무너뜨린다. 그 내 생각 아닙니다. 나에게 온 거 아닙니다. 처음에 생각이 막 떠올라서 그럴듯해요. 쭉 따라가서 그 생각의 끝을 닦아보면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생각은 우리 입속에 들어간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에 이 음식이 상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우리 입에 들어갔는데 내가 상했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퇴 하고 뱉어내죠. 또 먹었는데 가시, 생선 가시가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우리 혀가 자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가시를 뱉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게 신뢰할 만할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퇴 하고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가시처럼 들어왔다 그러더라도 돌려서 뱉어내야 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온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경계를 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섯 가지 간교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말고 또 어디를 공격하느냐, 두 번째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의 중에서 특별히 감정은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잣대는 지식도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만큼 감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감정들일 가운데 어떤 감정은요, 따라가 보면 그 근원지가 악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라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묘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묘해서 어느 순간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확 올라오면 나는 평생 이런 감정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 것 같은 그 깊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이 그냥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정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거는 사단에게 나의 권리, 나의 권위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 더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 앞에 보면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은 감정이잖아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분을 내는데 해가 질 때까지는 화를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분 그런 교회와 달리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남이 보기에 성숙하다고 칭찬받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비교적 성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적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마라. 화, 그 화라는 감정으로 자리 내주지 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화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에게도. 그러나 그 분을 밤에까지 품어서 사단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들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이 없다면, 지식만 있고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회색빛의 개성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 경탄, 호의, 감사. 그런데 이런 감정보다 사단은 다른 감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인 것을 넣기를 좋아합니다. 연민, 특별히 자기 연민, 반감, 당황, 경멸, 절망, 분노, 후회, 치욕, 슬픔, 수치심, 미움, 복수, 회한. 여러분, 이 수많은 감정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감정들이 우리를 세웁니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감정들은 과정입니다. 사단이 이 수많은 감정들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처음에 막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이 잘못된 감정을 따라가면 최종 목적지가 나오는데 사단이 원하던 목적지,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끈에 묶여서 움직이는 인형처럼 사단이 마음껏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달라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사단이 수많은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를 두려움이란 영 안으로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로 못 이깁니다. 두려움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영적 차원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를 분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일어났는데 우리를 막 짓누르는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 이 모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싹 사로잡히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싸워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협에 빠집니다. 물질, 직장, 자녀, 진로, 계획,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건 현상이고 진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물질, 직장, 자녀, 진로, 계획이 아닙니다. 딱 들어가면 악한 영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고 그 두려움의 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그분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밖에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내 감정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고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에 반응에 느리고 감정에 반응에 빠릅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말씀은 이건데 나는 내 감정대로 결정내버립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행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속에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우리가 결코 분기하거나 성내거나 뭐 이런 감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발견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즉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십자가도 지고 하나님 나라도 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중에서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세 번째 공격하는 지점이 어디냐? 다섯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입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말은 영적 영역입니다. 성경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잖아요. 근데 빛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안 주셨는데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영적인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인간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우리 입에서 꿈,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말들을 나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래서 특별히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입술을 지키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결국 욥은 너무 힘드니까 욥기 3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내 생일. 고통의 신임이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패배의 죄악입니다. 사단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쯤에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아마 그러한 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들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들이 이기적이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넘쳐날 때는 무너뜨리는 말들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들을 부추깁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요 언제 일어났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였을 때 일어납니다. 딱 모여요 몇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가 의리 없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 없는 견해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악의 없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그 견해는 곧바로 그 사람에 대한 관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곧바로 그 사람에 대한 우려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려는 비판이 됩니다. 그 비판은 비난이 됩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어떤 영이 작용할까요? 성령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을 하면 어떤 영이 작용할까요? 악령입니다. 여러분,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래서 소리로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말의 영역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말의 영역 뒤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141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에는 성경에 보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섯 가지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네 번째 뭐냐?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황혼이혼 있잖아요. 황혼이혼이 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다. 60, 70, 80이 되셨으면 그냥 사실 것 같은데 왜 이혼할까? 다른 건 다 견뎌도 인간이 관계가 힘든 것은 못 견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 이 관계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뭔가를 심어놓는데 그 심어놓는 그 숙주의 이름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무엇보다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스카펙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관심 있었던 분들은 몇 번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스카펙의 거짓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처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의 심리장애 혹은 정신장애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카펙이 그것이 단지 심리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우리의 심리 안에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짓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곧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상처 혹은 어떤 일의 상처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치됨을 파괴하고 서로 갈등하도록 책동합니다. 서로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아무 잘못도 없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게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번 분열되고 갈등하고 나면 여러 상처들을 이용해서 관계를 계속 꼬이게 해서 망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시키는 대로 막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데 관계 안에 이 상처를 포함해서 상처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이 있는데 관계와 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견고한 진에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교하겠습니다. 이 견고한 진, 내 이게 터키에 있는 요새인데요. 발견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딱 사로잡히면 꼼짝을 못 합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어디? 생각,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관계. 자, 다섯 가지 관계가, 관계가 무엇이고 어디를 공격하는지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또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는 음부의 문이고 천국의 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한 음부의 권세가 그 NIV 성경에 보면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천국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음부의 문이 열리면 우리 마음은 음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음부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인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매는 것과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매는 것과 푸는 것인가? 네 가지. 매는 것과 푸는 것 네 가지. 첫 번째, 사단이 우리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매는 것과 푸는 겁니다. 뭡니까? 음부 잘라내고 닫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여는 것.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사단의 생각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어디에 공격한다고요? 감정. 그죠? 사단이 주는 감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느낌과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정과 느낌 역시 마찬가지죠. 감정과 느낌은 대단히 축복이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 말. 사단이 주는 언어 사용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 역시 그렇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언어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뭐다? 관계.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인 가족,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거부하고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문을 닫고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맞고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떤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해도 잘 안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안 돼요. 기억합시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됐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근거로 내가 결단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승리가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면 분명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김태형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 초장동 교회 지금부터 25년 전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초장동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 옮긴 교회가 부산의 남천동에 있는 남천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옮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 또 영민 형제 경혜자매가 있었던 거제교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옮긴 교회가 산울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한수교회로 부르셔서 한수교회에서 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영혼과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저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늘 그랬습니다. 포기하라, 너 끝났다. 너한테는 소망이 없다. 난 자격이 없다. 네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에게 올라올 때마다 정말 캄캄하고 저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아이가 3명이 있지만 저희 집 아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누구의 리더입니까? 사단이 저에게 너 끝났어, 너 못해.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올라왔지만 저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면 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어떤 부분도 내 시간에 단 1초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너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장애물들, 두려움, 의심, 불순종, 이런 마음들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지뢰를 제거하듯이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두 번째,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시간,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고 내 의지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오고 영적 감동이 오고 영적 계시를 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도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첫 번째, 영적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공급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요, 귀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무서운 사람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이라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유혈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울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수많은 시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고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생각 많이 한 거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오래 하면 잘못되고 악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을 공급받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논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언어인데요, 언어 중에 특별히 선포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선포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외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시간 내어주지 않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을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나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어떤 것이든 나에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과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함으로 사단의 역사를 내어 쫓았다 할지라도 삶, 변화된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가장 확실하게 사단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몸에 그 죄의 때들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내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죄나 육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뀐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을 인정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데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떤 영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단순히 귀신 쫓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경건해지게 만드는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있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지금은 저렇게 살고 있네. 이런 일과 소문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한숲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계가 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 그는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네 가지를 공격하는데 그 네 가지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도, 그 다음 뭡니까? 선포, 그 다음에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분 읽었는데 딘 셔먼이라고 영적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딘 셔먼이라는 영적전쟁에 대한 책을 보면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만큼이나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의 불행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 그 책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있다. 인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세력에 의해서 영향받고 조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에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는 30분 혹은 10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30분, 우리 삶을 파괴하는 이 30분을 위해서 사단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10년, 20년 기다립니다. 너 청년 때부터 자라라. 중년이 됩니다. 30분 안에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기다립니다. 평생 기다립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자가 날마다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 일어나면 새로운 경각심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 끼어란 말과 동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형식의 오락에서 모든 대화에서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우리의 불행을 그토록 원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때론 20년 30년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는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에 제 말씀을 외치려고 하는데 TV에 요즘 보니까 그 설민석이라고 역사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강의를 내가 봤는데 이번에 들었는데 180명 사람 숫자는 좀 더 많더라고요. 180명의 백인이 소총을 들고 그 숫자가 수만 명이 넘는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지금 저 총이 막 난사되는 총이면 괜찮은데 그때 총은 한 발 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활이 훨씬 나을 시대인데 180개의 총으로 수만 명을 무너뜨렸는데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게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맨날 새소리만 듣고 그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는 물소리만 듣다가 펑 하는 총소리를 듣는데 이 공포가 이들을 잡아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펑펑 소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잉카 제국의 왕이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로로 180명이 수만 명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입니다. 그냥 펑펑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응하면 움찔합니다. 한 번 더 응하면 화를 냅니다. 움찔하면 낭만합니다. 움찔하면 우리가 반항적이 됩니다.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울부짖으면 너희는 즉시 반응해라. 그리고 마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안 해라고 말하기는 너무 무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굴레도 어떤 울부짖음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모든 사단의 관계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앞에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